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SBS 뉴스가 전해드린 팟캐스트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오늘은 화요일 이건 뭐니 시간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초이노믹스, 우리가 뭐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대통령 이름의 경제정책을 이름 붙이는 경우는 있었지만 경제장관 이름을 따서 경제정책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경제정책이 지난 1년 동안 진행이 됐는지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8.15 사면 얘기를 꺼냈죠. 이번에는 특히나 지도층을 제외한다든지 뭐 이런 언급이 없어서 과연 지금 여러 명이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계 인사들 중에 이분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부 김범주 기자, 하현종 기자,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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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렇게 시작해요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해봅시다.
안 하면 우리가 욕먹을 것 같아요.
아, 우린 누구를 위해서 이것만을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의 아니게 참, 예.
저희가 앞으로 시작 자체를 이렇게 김현우 기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럽시다. 난 오늘 댓글을 보고 사실은 전에도 그 하루 정도는 그냥 내가 아픈 척하고 김현우 기자한테 진행을 위임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 문글로우님께서 정말 10시에 녹음일까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10시 아니면 11시에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아까 저희 9시 50분 전후에 가지고 댓글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그 자 가나다라라님께서 친구가 몇 달 전에 보낸 조공이 잘 도착했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공 받으셨어요?
조공이라는 게 뭐죠, 이게?
뭘 뭐 그러니까 선물 같은
선물이나 뭐 먹을 거라든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이런
보내는
거.
거를 예전에 조선에서 네. 이렇게 명나라에 조공 보내듯이 아.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밑에 또 백 네. 선생님이란 분께서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알려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그냥 제가
저희 집 주소를 불러 드릴까요?
감사의 마음만 일단 받는 걸로 하고요. 제가 참 이런 걸 제가 요새 얘기하고 있으려니까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자 생활 25년에 네. 기자가 조공 받는 걸 이번에 네. 처음 봤습니다.
아니 아직 보내셨다는데 못 받았다니까. 뭐 중간에 배달 사고가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배달 네. 사고가 그러니까 났을 수도 있는 거고.
가나다라라님은 저 친구분께서 어디로 보내셨는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아직 못 받았다고 하니까.
동명이인이 있나요 회사에?
회사에는 없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손이 오글거리고 굉장히 네. 좀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게 저 밑에 백 선생님 말씀이 또 있는데 모닝와이드 진행할 때 큐시트와 함께 팬이 있는데 그때그때 팬이 다르다. 선택 기준이
아,
뭐냐?
이거는 네, 제가 원래 뭐 다른 선배분들은 뭐 본인 만년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시는데 저는 항상 그냥 거기 손에 잡히는 걸 씁니다. 거기 아래 스튜디오 보면 아래 이제 볼펜 통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색깔 중에 쓰는데 가능하면 저는 파란색 계통의 펜을
참 정말
정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야,
이걸 제가 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요?
마지막으로 이거 예. 하나는 꼭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연아님께서 저 이윤아 아나운서님과 참 잘 어울리는 아. 것 같은데 점점점 이런 질문을 올리셨어요.
근데 여기 계신 뭐 김성준 선배도 뭐 유나 성격 워낙 잘하시겠지만 워낙 호탕하고 털털하고 성격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자 사람 후배, 남자 사람 선배로서. 돈독한 사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돈독한
분명히
음주 친구 아닌가요? 음주 친구
음주도 가끔 하고요. 예, 요즘에 이제 유나가 다이어트를 좀 세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요즘은 못 마시고 있는데요. 일단 절친한 사후라는 점을 남녀 관계가 아닌 사람 선후배 관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머니데이님 김현우 기자님의 이상형이 김범주 기자님이다. 친절한 경제 시간에 두 분이 바라보는 눈빛이 하트 뿅뿅이다. 이거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정말 예 하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범준 선배의 그 재치 있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진심을 담은 애정을 담은.
아니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그 판결을 내린 뒤부터 계속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자백을 하자면 그날 그 저를 보고 웃었던 거는. 제가 술 먹고 눈이 부어가지고 웃겨서 웃은 겁니다.
정말 저는 보톡스를 맞고 온 줄 알았습니다.
요새 좀 힘든가 봐요. 전에 전날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술을 먹는데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요새 붓는 경우가 많아서 그날을 하도 많이 먹어서 저도 좀 창피했는데 질문을 하다가
예, 정말.
혼자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웃고 있었는데 제가 제정신이었으면 같이 웃었을 텐데 저는 약간 좀 이탈 상태여서 그래서 넘어갔었죠.
아유, 이 정도 합시다.
네.
그러시죠.
그만하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 댓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거는 김범주 기자님은 행복하겠어요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왜 행복한가 그 다음 주를 읽어봤더니 김현우 기자님을 볼 수 있어서요.
그만하자고 하셨는 것도 왜 마지막에. 네,
갑시다.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오늘 저 오늘 그 메인 디쉬는 본 요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1년 평가고요. 그 전에 얘기하기 전에 잠깐 뭐 재밌는 아이템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김현우 기자가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한 카드 회사에서 이제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50대 엄마와 20대 딸이 어디서 과연 소비를 많이 하느냐 이걸 좀 분석을 해봤더니 50대 여성, 그러니까 50대 어머니 층에서는 주로 반포, 또 이거 저희 회사 주변인 이제 목동 주변의 오목교 인근, 또 중계동, 창동, 불광동 이쪽에서 많았고요. 20대들은 주로 홍대, 또 도심 아무래도 대학가 쪽이 좀 많았던 뭐 신림역 이쪽에서 주로 많았는데요. 대부분의 상권에서 결제가 난 쪽은 편의점, 커피 전문점 이런 게 많았고요. 어머니들은 주로 찜질방, 목욕탕들도 꽤 많았고 백화점, 마트 이런 쪽이 좀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선배들?
고른 분이 얘기를 하셔야죠. 이 아이템을 한번 얘기해보자고.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원래 저희 그 반찬 뉴스 할 때 그 라디오처럼 자 반찬 뉴스 와 뭐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아, 이건 다음 주부터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반응 봐가지고
해봅시다. 그 나중에
아, 그렇게 준비가 돼 있었었나?
김현우의 반찬 뉴스 뭐 이래야 되겠지 또.
그렇죠. 뭐 그런 걸 하든가.
하여튼 반찬 뉴스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는데 원래 애초에 이제 준비했던 게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꽝이라면서 급하게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포털에 많이 본 뉴스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50대 분들이 오목교, 중계동, 창동, 불광역이고 여기가 상당히 익숙. 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50대에 가깝다. 여기가
이 또 웬 네? 지역 차별적 발언입니까 또?
아, 그 KB 국민은행이 분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뭐 50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목교나 중계동, 창동, 불광동에서 약속을 잡는다고 난 안 잡아봤는데라고 하면 20대에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 나왔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20대하고 50대 여성분들이 그 똑같이 카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명동이나 건국대나 영등포 정도. 여기가 이제 약간 좀 회색 중립지대인 거고.
건국대는 건국대 앞기 앞은 정말 환골탈태했죠.
많이 바뀌었죠.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유명지 안 가봤네 그쪽.
거기에 저 스타시티라고 하나요?
아, 건국대
네, 쇼핑몰도 생기고 그 앞에 술집들도 많이 생기고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술집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근데 오목교, 창동 이쪽, 불광역 이쪽에 공통점이 마트 백화점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KB 분석에 따르면 이게 왜 50대 여성분들이 그쪽에 많이 가느냐? 그러면 주로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껴 있고 또 이제 좀 집단 주거 지역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0대 여성분들 같은 게 집에서 멀리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쪽 주변에서 많이 모이는 거 아니냐?
근데 당장 뭐 오목교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 옆이니까 네. 이 목동 단지에 있는 모든 주부들이 여기 있는 대형 백화점 식당가나 이 주변에서 모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홍대 근처에 자주 가기도 하고
자주 그쪽에, 살아요.
거기 사는데.
가끔 사나요?
근데 뭐 홍대 쪽에 가면은 뭐 요즘은 물론 이제 아무래도 20대 뭐 젊은 남자분들이 제일 많긴 한데 뭐 30, 40대 남자 여자분들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20대 때는 홍대 앞을 많이 갔었는데 홍대 앞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말 그 홍대 정문 앞에 그쪽이 정말 화려하고 번잡한데 그쪽은 많은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옆으로 계속 밀려난다라나요? 벗어나면서 합정, 상수 아니면 또 저쪽 그 위쪽에 커피프리스 쪽 있는 이쪽 해서 약간 이렇게 지금 30, 40대는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서 조용한 곳을 찾게 되고 이 바로 정문 앞쪽에는 젊은 층이 많은 그런 좀 인구 분포가 연령대 분포가 있잖아요.
조금 더 밀리면 이제 오목교 창동
밀리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 관련해서는 저는 약간 좀 시각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 KB국민카드가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 몇 년 전부터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되게 분석을 많이 해요. 근데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굉장히 정교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통계를 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냐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지금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한 신문하고 한 거죠. 근데 2년 전에 다른 신문하고 할 때 무슨 기사가 나왔었냐면, 그 갤럭시하고 아이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결제하는 걸, 앱카드 이런 걸 결제하는 걸 봤더니, 뭐 아이폰 가진 사람들은 강남에서 커피숍에서 돈을 쓰고, 갤럭시 가진 사람들은 강북에 무슨 호프집에서 쓰더라, 이런 걸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한 거지. 약간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마를 타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르마를 탄다고 표현하잖아요. 가르마를 타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실패입니다. 이게 뭐 목동 어디서 만나면 50대가 여기서 많이 쓰고, 그 KB 카드는 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다른 카드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 조사 결과 자체를 지금
네, 저는 신뢰하지 못해. 목동에서 돈 쓴 50대 아줌마만 목동에서 돈 쓴다, 이런 기사 댓글도 뭐 보면 다들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런 댓글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치를 수치화하고 해서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KB 국민카드가 가끔 보면 좀 삑사리라고 그러죠. 이런 걸 좀 낼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반찬 뉴스는 반찬이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다음 반찬은 다음 주에 반찬은 잘 준비를 해서.
그 명색이 김현우의 반찬 뉴스 이렇게 이름까지 달고 가려면은 우리가 오늘 이름 단 경제 정책에
아까
대해서
왜 우리가 처음에
할 텐데
반찬 뉴스 이런 거 왜 안 했는지 알겠죠. 이번 주는
조금 더 반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편집은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본 요리로 넘어가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이노믹스 1년. 과연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부터 해보죠. A, B, C, D로 뭐 E, F까지 F까지 포함해서 최경환 초이노믹스 1년을 학점을 준다면은 뭐를 평가하겠습니까? 김범주 기자부터.
이 기자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 본인한테 몇 점을 매길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떻게 그런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겠냐며 뭐 언론에서 매겨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점을 줘야 될까? 딥불 드리겠습니다.
딥불. 오케이. 하현정 기자.
저는 F 드리겠습니다.
F.
아, F면은 거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김현우 아니 기자. F 받는다고 학교 못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재수강하면 되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는 것처럼 쓰면은 여기저기 공부는 열심히 하나 성적이 신통치 않음. 이 정도로 저는 쓰겠습니다.
학점을 주라니까요. 왜?
아니, 거기는 너무 이제
아니, 수행평가 평가 말고요.
학점을
학점을 주세요.
점수 주셔가지고 이걸로 해도 다
학교 다닐 때 딥불 안 받아봤어요?
뭐 왜 받아본 적 있지?
아니 하려고 했으나 딥불 받을 때 심정 혹시
여럿이 공부하고 노력은 가상하나 네. 성적이 신통치 않음.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딥불이나 디마이너 정도 주려고 했는데 김범주 기자가 D를 주는 바람에 이게 더 세게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런 경쟁 심리를 갖지 말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질문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이제 이번에 점수 준 거는 절대평가였다고 치고 상대평가로 점수를 준다면 어떻겠어요? 상대평가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의 경제 정책들이 1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계 시장의 상황과 다른 나라의 경제 정책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학점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아베노믹스 또는 뭐 중국의 경제 정책 지금 그리스 상황 이렇게
이번에 하영정 기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저 때문에 기자. 학점을 낮췄기 때문에
저는 아까 상대 평가로 F 드린 거였습니다.
아 굉장히 가혹한 교수님이시네.
가혹합니다 저는. 네, 냉정합니다. 네.
저도 뭐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휴 뭐
아 근데 저 김 선배께서도 학점을 주고 넘어가셔야죠.
일단 뭐 진행돼
강의도 한번 하셨으니까 김 선배 잘
그러니까. 알죠. 아니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아니, 학점을 난, 주신
난 이번 학기 강의는 저 C가 없는 A하고 B만 줄 수 있는 강의라 가지고
C 있는 교수님 되셨네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
아 들어갑시다. 자 그 뭐 네. 이제 분야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래요. 초이노믹스 그러면은 그냥 이미지에 남는 딱 한 가지가 어떻게든 돈을 풀려고 애를 썼다.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일종의 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토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취임을 했던 시기가 작년 7월 16일이고 이제 세월호가 뭐 좀 세월호 상황이 지나고 난 직후에 지명이 돼서 취임을 했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은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그렇죠. 바닥인 상황에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이 더 넓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단 여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실세잖아요. 그야말로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드를 사실은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재정 확장을 주로 해서 부동산이나 증시를 살리는 쪽으로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온 게 사실은 가장 뭐 정책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취임하면서 했던 일성이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그리고 세 가지를 내세웠던 게 내수 활성화와 경제 혁신, 민생 안정.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이게 중간 중요하니까. 내수 활성화, 경제 혁신, 민생 안정. 제가 뒷부를 드린 이유가 이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 처음에 시험 시작할 때 시험지 맨 위에다가 이 세 가지를 맞추겠다고 적었는데 내수 활성화 됐나요? 사실 그 부분 의심스럽고 경제 혁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 안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뒷부를 드린 겁니다.
F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과제를
F를 F 받아봤죠.
받아봤죠.
그거는 시험을 아예 안 받거나 뭐 이런 경우 그 D, 참가상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요?
성의 있게 쓰면은 D는 주지 않나요?
보통 성의 있게 쓰면 D는 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성의 있게 쓰면은 C는 주죠.
아 그런가요?
성의 있게는 썼는데 중간에 딴 길로 세고 이러면 이제 뒷불.
뭐 제가 다닌 학교는 굉장히 냉정해서.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네?
열심히 노력해.
졸업 못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줬으면.
아 근데 이제 그 재정 확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베노믹스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돈을 풀어가지고
재정 확대죠.
네, 재정 확대를 해서 결국은 성공을 거둔 케이스이긴 합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결과가 나오고
상황이다.
있죠 지금. 네. 뭐 재정 확대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항상 지적하는 문제가 엉뚱한 데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한 46조 원 정도가 풀렸거든요. 이게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풀렸냐 뭐 결국은 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낮추고 뭐 DTI도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이게 이른바 9.1 대책이죠. 그다음에 가계대출도 훨씬 좀 받기 편하도록 여러 가지 대출을 개발을 해서 내놨고 이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럼 이게 재정 확대인 거냐? 사실 재정을 확대해서 돈이 돌아야 뭐 민생 안정이 되더라도 되는 것이고 뭐 경기가 좀 뭐 부양이 되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한 어떤 재정이라는 거는 결국 다 묶이는 돈이거든요. 이게 과연 그러면 재정 확대인 거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패러다임이거든요, 이게.
이 최경환 부총리가 LTV와 DTI 규제를 풀겠다라고 할 때 얘기한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 옷을 입고 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이제 여름 옷을 벗고 겨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취지 쉽게 말해서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경제 전체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한가하게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또 재미있게 봤던 게 처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금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금융당국의 책임자들은 그 대출 완화를 못 해준다고
못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신재용 금융위 당시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국회 가서 안 된다. 그거 DTI LTV 못 푼다라고 얘기했다가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를 딱 하니까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게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참 어렵게 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이 좀 이게 한국말입니까 이게?
돈으로 뭘 살 수 있을 때까지 이런 말인가?
그러니까 뭐
아니 그거는 의역을 하면은 의역을 하면은 그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아니 그 말을 왜 이렇게 그다음에 최수현 금감위원장 당시 금감위원장은 말을 더 어렵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듯 해안을 찾겠다.
당시 검색어에도 올라왔었었죠.
네. 고르디우스라는 전차에 얽힌 매듭이 있었는데 이걸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고사가 있었는데 이제 알렉산더 형이 이걸 한 칼에 풀긴 뭘 풀어 그러고 잘라버렸다라는 고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잘라버리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현학적으로 표현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우 저 센 형님이 풀라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결국 그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돈을 풀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말을 그렇게 바꾸면서 이제 돈 풀게 나선 건데 뭐 당시 상황 자체와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또 돈 푸는 부분도 다른 나라들도 돈을 풀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평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하현종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럼 이제 돈을 풀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은 저는 설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온 길을 보면 다 지도에 있는 길이 옛날 지도에 다 옛날 고지도에 지도에 나오던
대동여지도 나오던
전에 있던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있던 길들이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께서 결국은 옛날 7, 80년대 개발 논리 시절에 통할 법하던 그런 길들을 똑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풀어줘서 경기를 뭐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좋아지면 이게 낙수 효과가 되고 이 패러다임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났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정을 확대를 해서 최근에 최저임금도 결국은 이제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소비가 돌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을 했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적표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직접적으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대책이라고 내놨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때 뭐라고 내놨었냐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는 거를 작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됐느냐라는 부분을 좀 이따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제가 뒷부를 줬느냐에 대해 한번 한마디만 더 하자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1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든 느낌은 왜 우리 저 입사할 때 토익 시험 네. 보잖아요. 네. 그러면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쪽집게 과외를 받으러 갑니다. 이게 그 족보도 있고 이 패턴이 있잖아요. 뭐 여기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뭐
토익을 위한 토익
있죠. 답 중에 제일 네. 긴 게 답이고 뭐 이런 거 말이 제일 긴 게 답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족보대로 그냥 쪽집게 과외 하듯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영어 공부가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 사람 만났을 때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어가 아니라 당장 경제 성장률 지금도 계속 최경환 부총리 나와서 요새 하는 얘기도 3% 맞출 수 있다. 3% 맞출 수 있다. 경제 성장률 올해 3%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니 그 그래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최 부총리가 많은
중요하다는데요?
많은 저 얘기들을 남기셨는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이제 7월에 취임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조 정도 되는 돈 일시에 풀었어요. 뭐 쭉쭉쭉 풀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새누리당 전체 연수회에서 그러니까 총선 그때 저 재보궐 선거
네.
재보궐 선거 즈음에 재미 좀 봤다. 돈을 그렇게 풀고 나서 재미 좀 봤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언 아닌 실언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김범주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돈이 돌고 어떤 뭐 5년, 10년 뒤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폈다기보다 단기적으로 뭐 재보궐선거면 선거,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면 경기부양, 성장률이면 성장률 이런 좀 외형적인 목표를 두고서 경제 정책을 쭉 펼쳐왔다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성적을 높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뭐 굳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거꾸로 물어보면은
네.
과연 그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그 3개월쯤 됐을 때 최경환 네네. 후보가 출범을 했는데 그 시점에 우리 다 기억을 합니다만은 내수 다 죽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점이었잖아요. 그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일단 급하게 일단 마중물이라도 그 넣어서 뭔가 우물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때 돈을 풀고 어떻게든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시도가 아니고 펀더멘탈 얘기를 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부총리 누가 다른 사람의 부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뒷부를 아까 얘기했던 이유도 필요성은 전 있었다고 인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요.
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용을 분명히 했다고 봐줘요. 예,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고, 근데 본인도 그때 이제 뭐 경제 혁신이라는 걸 두 번째 목표로 네.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말 요 시기를 지나면서는 경제 혁신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네. 이후에도 지금 사실은 경제혁신 방안이라는 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요 얘기로 돌아가면 그때 내놨던 거 아마 다 이제 말씀드리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기업 소득 환류라고 그래서 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든 돌리겠다.
이름은 참 잘 져요.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약간 일본식이죠. 뭐 환류라는 말.
기업 소득 환류 세제.
그다음에 근로 소득 증대.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배당 소득 증대 세제. 배당을 안 주면 세금을 물리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엮였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도 늘리면 모두 해준다. 뭐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시 저는 사실은 발표 때부터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뭐 아침 방송도 그렇고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기업 이분 이 최경환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친기업적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그 관료 출신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소득 환류라는 거는 기업에 돈 쌓아놓은 거 풀게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사실은 해당되는 기업이 삼성전자랑 현대차밖에 없었고요. 삼성전자랑 현대차한테도 이걸 적용한다고 해도 나오는 세금이 얼마 안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거창하게 기업들 쌓아놓은 돈을 풀겠다고 했는데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는 거였고 두 번째 근로소득 증대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이 세금 당장 1, 2년 감면받자고 종업원 임금을 올려주겠어요.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배당소득 증대세제 정도가 그거 이제 일로 간 거죠. 기업 돈 쌓아놓은 거를 뭐 어쨌든 간에 종업원을 주든가 배당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배당 쪽으로 갔는데 결국 배당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배당 줄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의 50%는 외국인이 갖고 있고요. 나머지 20% 이상은 대주주가 갖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보도자료에 보면 이걸 한다. 그러면 국민들 소득이 늘어날 거다. 근데 뒤에 자기들이 Q&A를 써놨는데 Q&A에 뭐가 있냐면 그거 어차피 외국인과 대주주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들이 Q를 적어놨어요. 근데 대답이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투자 많이 해서 주식값이 올라갈 거라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본소득이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 살리기였거든요. 예. 배당소득 강화라는 것도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돈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를 솔직하게 고백을 한 셈이네요.
가계소득 증대 그 보도자료가 한 몇십 페이지가 돼요. 예. 거기를 보면 몇십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정신 차리고 쓸 수는 없습니다. 빈틈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빈틈이 노출한 거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그게 그런 거 보면 참 재밌거든요. 야 여기다가 이런 걸 숨겨놨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점에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지금까지 전혀 실효성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구조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수를 좋게 드리기가 어렵다는.
자, 하여튼 뭐 돈 문제, 돈 푸는 문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 구조개혁 얘기 나온 김에
네.
두 번째 최이노믹스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대표적으로 노동 분야가 있었고 또 의료 분야, 뭐 전반적인 수도권이나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그 포인트였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노동 분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뭐 아직까지 지금 뭐 고용노동부가 총대를 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진행되는 건 별로 없고 노동계에서는 지금 이제 7월이나 8월쯤에 대규모 저 집회라든가 위력 시위를 하겠다.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저 처음에 얘기가 됐던 게 역시 또 그 기재부의 실언 비슷한 거 있는데 중규직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중규직 예, 예.
굉장히 많이 격분했었죠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 한데 반대로 이제 일부 한 줌의 정규직들이 너무 좀 과보호받고 있다 그러니까. 정규직 너네들과 권리를 좀 내려놔라. 그래서 이거를 정규직이 아니라 중규직화하면 그 남은 여분으로 저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고용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정규직들 중에 좀 과보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라든가 처우가 굉장히 극심하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대려고 하거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단 정규직 너네부터 내려놔 라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 그리고 그거를 일부 언론에 중규직이라는 희한한 단어로 먼저 간보듯이 이렇게 내놓는 그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이게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노동계도 들고 일어났고 노사정은 깨졌고 지금은 뭐 진행 논의 자체가 거의 죽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아마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집권 3년 차가 넘어가게 되고 또 최경환 부총리께서 내년도에 또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동력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게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경환 부총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관료 집단에도 저는 사실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실세 부총리가 맞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사들에 보면 내부에서의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평가가 보면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력이 있다라고 내부에서 평가하는 얘기는 참 우리말 잘 들어준다는 얘기 반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잘 추진해준다라는 그런 얘기. 왜냐하면 최경환 부총리도 만물박사는 아니거든요.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고 모든 정책을 다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밑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걸 이제 풀어주는 건데 사실은 제가 왜 공무원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왜곡된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 노동개편에 나올 때 제가 처음에 보고 야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처음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너네가 예를 들면 뭐 정규직 해고 완화 뭐 해고를 쉽게 하고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뭐 임금피크제 이런 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보장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낙하산 그러니까 이제 그 떨어지는 걸 방어해주는 그런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순서가 거꾸로 됐죠.
그렇죠.
매달려 있는 줄을 자르는데 밑에 안전망을 깔고 자르는 게 아니라 줄을 자르는데 동의하면 안전망을 깔아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순서가 맞냐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사실은 초반에 이건머니에서 몇 번 분노했던 이 단통법 같은 경우도 네. 단통법을 하고 나면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관료들이. 내렸냐고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이런 혜택이 있을 거라고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정책을 추진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저는 반론이 좀 있는데 관료 집단이라는 건 보통 저희가 영혼이 없는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선후관계가 뒤바뀐 정책을 추진하는 게 관료 집단의 어떤 엘리트주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단통법도 그렇고 노동시장 구조개편도 그렇고 지침이 있는 거죠. 내지는 어떤 경제정책, 국정운영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를테면 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어떻게 가는 것이 정규직이나 아니면 뭐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고용창출이나 20대나 다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이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기업에서 뭔가 좀 뜯어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단 좀 두드려 잡아보자. 라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논리를 갖다 붙이는 식인 거죠. 어떻게
저는 이제 그 부분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 사실은 이게 우리 그 댓글 중에 저 관련한 댓글 이번 주에 딱 하나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거 아니 근데 그 댓글이
또 하나라고 또 굳이 콕 집어
아니 그 댓글이 굉장히 저도 공감이 돼서 그러니까 되게 지적질은 하는데 대안을 제시 못한다라고 누가 쓰신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보면서 뜨끔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방송기자의 약간 성격이잖아요. 우리가 왠지 리포트나 뭘 할 때 대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죠?
전문가들을 좀 동원하죠. 그래서
대안을 그래서 막
1분 30초 리포트 뒤에 한 문장 추가 네,
한 문장만 넣잖아요. 지적질을 하다가 뭔가 대안을 얘기하려고 하면 여기 민망해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여기까지 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이제 하 기자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얘기가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방송 기자의 또 이 강박관념이죠.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된다. 결정의 에센스라는 책이 있어요. 예, 네, 그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아 갑자기 또 분위기가 숙연해지네. 책 얘기하니까.
목동살롱.
목동살롱은 너무 숙연하던데. 그 어떤 일을 누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된 거냐를 따져본 책이에요. 실예를 놓고.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사태. 그러니까 60년대에 왜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국 겨냥하는 핵미사일 기지를 지을 때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놓고 이걸 누가 결정했느냐. 그러니까 방금 하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결정하고 소련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케네디와 후르시초프가 이걸 결정했다라는 시각인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론은 밑에 이제 각 부처도 있고 부처가 움직이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대로 움직이는 걸 어떻게 위해서 다 제어를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거기서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서로 시각이 달라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쪽에서는 외교부를 보고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건도 최경환 부총리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생각한 대로 국정이 굴러가 100% 굴러간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반대로 제가 이제 최경환 부총리 처음 들어왔을 때 라디오 나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세 부총리가 왔기 때문에 이 우산을 쓰고 관료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들의 뭔가를 추구하려는 모양새일까.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원하는 경제성장률을 맞춰주고 뭔가 이런 거는 받아주고, 반대로 자기들이 하려는 거는 이 최경환 부총리의 파워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서로 바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던 거고, 실제로 했던 정책 중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그 초반에 냈던 대책 중에 하나가 그 연금 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네.
연금을 강화해서 뭘 정부가 뭘 더 도와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연금 강화 방안은 사실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살리기하고 역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써야 될 돈이 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역행을 해요. 근데 이게 내수 그 가계소득 증대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문항이. 근데 이게 왜 들어갔냐면 그 최경환 부총리가 오기 훨씬 전부터 재경부 내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경부 사람들은 금융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금융하는 사람들과 이 유대관계가 꽤 커요. 그 재경부를 나가서 금융권에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고, 펀드나 이런 걸 만들거나 펀드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분들도 꽤 있고, 그쪽에 투신을 합니다. 몸을 던져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익을 향해 전체적으로 움직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초부터 작년 초부터 추진해 오다가 최경환 부총리가 전체 패키지를 넣는 데다 거기다 껴넣었어요. 이걸 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난다. 노후에 보장이 된다는 식으로. 근데 알고 보면 가계소득 증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현재 내수를 죽이는
김성규 기자가 거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미시적인 접근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을 제시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정 책임자와 저 기재부 수장인 건데, 이게 저 결국은 장관이 누구냐, 장관의 성향이 어떻냐, 장관의 경제 철학이 어떻냐를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이유 자체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뭐를 저 작은 것들을 끼고 빼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이를테면 저 지난 정권 때도 저희가 재정은 뭐 추경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었고 국가빚이 늘어났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갔냐?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토목공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방향이 주택 부양이었냐, 가계 부채였냐, 아니면 추경을 통한 어떤 뭐 국가 기관 산업 토목 산업이었냐의 저 방향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자 토건이나 건축이나 부동산, 다음에 증시,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뭐 경기 부양이라든가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 경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저 MB 5년을 지나서 지금 저 최경환 장관과 박근혜 정부 2년을 넘어가면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정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저 최저임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최저임금도 정확하게 그 최경환 부총리께서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결정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 정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냥 뭐 적절한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게, 결국은 지난해 뭐 적지 않게 올렸기 때문에 7% 정도 올렸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공익위원들께서 딱 1% 정도 붙여가지고 올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반적인 여론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소비 동향을 보면은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인데,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냐? 지금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건 알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외형적인 성장에 돈을 쏟는 거 이외에 대해서는 이거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는 맞다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과연 그런 경제관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맞아 떨어지느냐,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경제관이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거고, 그게 이제 F학점의 가장 큰 기반이었던 거죠.
근데 F학점을 주면 큰일 나는 게 재수강을 합니다.
드랍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이건 필수 과목 아닌가요?
그렇군요.
아 근데 자.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은 저도 사실 좀 의아했던 부분이 본인이 나서서 적절하게가 아니었어요. 정확한 부사는 빠르게 올린다였어요. 3월부터 빠르게 올린다고 했는데 이게 빠르게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그러니까 뭐 재계에서는 이것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거나 책임 있는 경제수장이 빠르게 올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본 느낌은 그거였어요. 아 최 부총리한테는 저게 빠른 거구나. 8% 정도가 빠르게 올린 거였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쓸 때 부사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부사가 어떤 그렇죠. 사람한테 빠르게라는 게 그러니까. 겁나 빠른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빨라? 이럴 수 있으니까
기사 쓸 때는 부사와 형용사를 빼야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 시간이 좀 자꾸 조금 지체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유승민 사태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지만 증세 없는 복지 문제가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최경환 네. 부총리 경제팀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그 정말 그 정책적인 증세를 안 하기 위해서 국세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뛴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복지를 가다 보면은 앞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복지 전문 기자 하현종 기자가
예 그러니까 나온 김에 그 초이너믹스의 세 번째 아이템으로 이 복지 문제 특히나 증세 없는 복지 문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이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가장 큰 문제는 그 자 대원 측은 그렇습니다. 뭐 역사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증세가 없이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나라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지금 현존하는 복지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과연 증세를 어떤 부분에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낼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세 없이 복지를 할 수 있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해왔고 그러면서 저 증세를 사실상 여러 부분에서 해왔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뭐 담배값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 그 뭐 동대문 시장 상인들의 그 뭐 낙수거리 뭐 이런 것들에도 일일이 다 소득세를 매긴다라거나 뭐 잠깐 묻히고 넘어갔습니다만 저 아파트 관리비 수익에 저 낙전 수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외 소득이라는 뭐 희한한 약간 뭐 단지마다 뭐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거인데 여기도 이것도 소득 아니냐라고 해서 저 사업세를 붙인다거나 소득세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 폐지를 줍거나 고무를 수집하는 분들한테도 저 세금을 매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직접세 내지는 뭐 법인세 이런 굳지가 그러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세금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낙전 수입 비슷한 것들을 증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쭉 걷어가지고 지금 부족한 복지 세수를 메꾸려고 하는 행태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복지는 세금이다 세금이 있어야 복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향후 우리나라가 뭐 중복지 중부담으로 가던 고복지 고부담으로 가건 간에 결국은 모두가 잘 사는 복지 국가로 나아갈 때 있어서 굉장한 해악을 끼친 겁니다 지금 그 사실은 내가 정당하게 세금을 뭐 소득세라든가 부가세를 정당하게 냈을 때 이게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데 굉장한 저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건데 이거를 깨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낙전 수입 걷어가지고 복지는 제대로 했냐?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지금.
뭐 복지 전문가의 피어링 그죠?
그러니까 뭐 반박이나 동의나 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있어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걸 얘기를 할 때의 포인트는 법을 고치지 않는다. 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율을 고치지 않는다 않기 때문에 증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시행령 같은 거를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면해 주던 거 기업들한테 유예를 해서 법에는 있는데 시행령 같은 경우로 뭐 5년간 유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면서 그걸 이제 걷어내는 걸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공제에 있어서도 이 지금 이번에 바뀐 방식, 저 연초에 말은 많았습니다만은 바뀐 방식이 사실 맞아요. 많은 진보 뭐 학자들도 그렇고 소득공제 방식이 이렇게 바뀐 거는 왜냐하면 부자한테나 가난한 사람한테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예를 들면 400만 원어치 연금 저축을 들었는데 똑같이 100만 원씩 돌려주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차별화해서 돌려주는 게 맞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데 그 원칙을 방금 뭐 화현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지켰느냐 정말로 많이 내는 쪽에 감면을 많이 없애주고 뭐 적게 내는 쪽에 감면을 좀 뭐 형평성 맞게 조율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뭐 기재부라든가 국세청에서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많이 월급을 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조금 더 낸다라는 의미였던 건데 그렇게 애초에 초장에 저 안을 내놨던 거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 다 동의하죠.
네. 나중에 이제 언론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보도를 했지만 그러니까 연봉 7천, 8천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부 진보 언론이나 진보 단체라든가 뭐 야당에서도 들고 일어났던 거는 이건 100% 잘못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봉이 7천 이상 되는 사람들이면 뭐 우리나라에서 저 연봉으로 따졌을 때 소득 상위 한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에요. 본인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소득층한테 사실상 부자 증세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 진보 단체들이라든가 야당에서도 반대를 했고 결국은 의도치 않게도 제가 동의하는 방식의 정책을 폈던 기재부가 결국 물러난 거잖아요.
네.
양보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만약에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자, 연봉 7, 8천 이상 되는 사람들 세금 더 내라. 사실상 직접 세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러면 D-minus 정도로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뭐 그것조차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방향은 맞으나 세부적인 방식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돼 있었죠.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제 실험을 안 한 상태에서 전 국민 상대로 갑자기 돌려버리는 게 문제가 크죠. 그 욕심이 컸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은 동의하지만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의 최고 위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제가 볼 땐 관료들의 어떤 엘리트주의가 좋게 작용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잘못한 거니까.
네, 좋습니다.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시간이 모자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김현우 기자. 무서운 교수님들이네요.
김현우 기자 어디 가야 돼요?
네, 우리가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김현우 기자가 최경환 부총리 1년을 네. 한마디로 촌철산으로 요약을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책은 여러 가지 쏟아냈습니다.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공부한 건지 어쨌든 성적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뭐 본인은 뭐 외부 여건이 안 좋았다라고 핑계도 될 수 있고 뭐 사실 세월호니 메르스니 사실 한 번도 오기 힘든 두 가지 악재가 겹쳐오고 외국에 뭐 수출 부진에 그리스에 중국에 사실 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고 힘을 실어준 총리라면은 앞으로 언제까지 더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범위 제대로 좀 공부하시고 똑바로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을 잘 설정을 해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서 딥불이나 뭐 이런 F 같은 성적표로 나오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면 얘기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마치죠. 박근혜 대통령이 8.15 특사를 언급했고 실제로 실무진에서 특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는 전체적인 뭐 생활 경제 사범이라든지 민생 사범들에 대한 사면 얘기지만 경제계에서는 어쨌든 지금 재계 인사들 감옥에 들어가 계신 분들에 대한 사면 문제가 아무래도 관심거리이지 않겠어요?
오늘 학점을 뒷불 주고 웃을 수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너무 우리 안 웃고 온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엄혹한 교수님들의 인상
아니 F 준 사람이야 당연히 웃을 수 없고 뒷불 주고도 이렇게 닝글닝글하게 웃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비아냥거리는 거죠.
요즘 학생들은 많이 성적 정정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엄청나게 합니다.
항의가 네. 장난 아닙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출입이네요.
그렇죠.
항의 전화 오겠네요. 네. F를
정정 신청이
정정 신청.
근데 김범주 기자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성적을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저 교수님이.
성적 정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뭐 제가 아는 교수님은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으셨다면서요.
어머니 전화도 받은 적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점잖게 전화해서 뭐 그런 자기 아이의 그 성적에 관한 문의를 하신 적도 있었고 그 정말 어린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면서 전화하는 거를 받으시고 목걸이 송연해진 적도 있었고 뭐 참 학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최경환 부총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F도 주고 D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요즘 취직하는데 뭐 학점이 뭐 중요해요. SBS도 학점 갖고 뽑지 않잖아요.
아, 네. 요즘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학점이 기본 깔고 가는 게 됐어요. 학점이 뭐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뭐
면허증 같은 거죠.
면허증 같은 거. 운전면허 같은 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학점이 뭐 2.0 이하 학점을 갖고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4.5냐 4.0이냐 3.5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윤현호 PD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윤 PD 어때요? 얘기 좀 해봐요. 학점.
게스트가 최초로 네. 출연해요.
학점 중요하지 않나요? 저가 느끼긴 대학생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과 화장이 엉뚱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요즘 취업할 때 학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아, 어차피 뭐 대부분 다 A 주셨어요. 그러고
아니,
나서 이제 하는
내 얘기가 네. 그 기업체에서
절실하다는 거죠. 네.
기업체에서 학점이 얼마나 사실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학점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기업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갖고서 학점 보고 4.5니까 뽑고 4.0이니까 안 뽑고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제 이걸 하나를 걸러내는 일종의 하나의 뭐 여과 장치로서 반면에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혹시 이게 나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요새는 이제 슬슬 방금 김선배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쪽 방향으로 가군이 있어요.
그쵸, 약간
이제 학점과 토익 점수와 모아 스펙으로 뽑아봤더니 애가 회사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더라. 동화가 안 되더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바긴 하죠. 괜히 학점 얘기 꺼내갖고 여기까지 네, 왔네요. 뭐 네.
사면으로.
사면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지난 1년 사이에 두 번 찔러봤어요.
네.
이미 작년 9월에 이제 지금 총리가 된 황교안 법무장관이
굉장히 세게 찔러봤죠.
먼저 그냥 훅 한번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세게 찔렀는데 찔고 나서 확인 들어가면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맞다고. 네. 내가 그런 말 한 거 맞다고. 막 그렇게 대뜻 나왔었죠. 근데 그때가 9월이니까 크리스마스를 노린 거였어요. 근데 너무 일렀죠. 석 달 전에 찔러봤는데 대통령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고.
가석방 얘기도 나왔는데 법적으로 가석방 요건이 됐었는데 사실은 땅콩 사건이 컸죠.
결정적이었죠.
9월이면은 땅콩 사건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렇죠. 가석방
12월,
얘기 나왔을
12월 달이니까 땅콩 사건.
땅콩
근데
사건이 컸죠.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 기류는 그러니까 가석방이라는 것도 그 법적으로는 형의 3분의 1 이상 살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3분의 2가
넘어야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 청와대 입장은 약간은 완강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12월에 땅콩 사건이 있은 직후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 번 더 찔렀습니다. 이걸 네.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설을 노린 거죠. 이것도 실패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또 돌아가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건이 있은 이후에 5월달에 대통령이 법무부에 5월 초에 사면을 엄격하게 하는 개편안을 마련해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룰을 정해라라고 내려서 6월 말까지 정하라고 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직 법무부에서 안이 안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제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8.15 사면을 검토해라. 경제발전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얘기했던 그 전에 얘기했던 엄격한 사면에 대한 조건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계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사실은 그런 광경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30대 그룹의 대표 사장단이 전경련에 모여서 경제 살리기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네.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멘트가 투자를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풀어달라는 식의 조항을 넣었어요. 근데 그걸 멘트를 보면 든 생각이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서슬퍼르게 몇 번이나 커트를 했는데 30대 그룹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얘기를 뭐 간곡히 요청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은 쟤들 혼날라고 저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옆에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푸시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보다 많아졌다
네.
하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 형제가 지금
네,
계속 들어가 있고
네.
뭐 경제인은 아닙니다만은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도 들어가 있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들어가 있고 경제계에 누가 또 있나요? 저
구자원 넥스원 부회장이죠.
LIG 그렇죠. 넥스원 부회장이 들어가 있고요.
김승현 회장도 이제 집유.
김승현 회장은 나오긴 했지만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지금 등기 이사를 맡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자기 그룹에. 김승현 회장은 뭐. 사면 안 해줘도 뭐.
법적으로만 안 되는 거죠, 일단.
CJ 이재현 부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현 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CJ 이재현 회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형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사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 재판을 포기를 해야죠.
그렇죠.
포기를 한 다음에 2심으로 형을 확정받은 이후에 그러면 이제 사면 대상이 되는데 지금 한 달 남은 상태에서는 이재현 회장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뭐 하여튼 사면 경제인 사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의사결정 통 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면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아니 저 사면을 받아야 받고 나오면은 경제적인 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라는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면을 받으니까 보은 형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게 사면 여부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면
그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수합병 과정에서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주저했다. 예를 들면 이제 왜냐면 그렇게 큰 결정을 누군가 책임 있게 내리기가 어려웠다라는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오너가 아닌 다음에야 몇 조 원짜리를 결정하는데 무리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은 뭐냐면 그게 올바른 기업 구조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업 간의 뭐 M&A라든가 이런 것들이야 개별 기업이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 물론 거기 종업원들이야 수혜를 받지만 사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법 처리를 된 처리가 됐지만 뭐 국가나 뭐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네가 좀 기여를 해봐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이라는 게 사실은 시장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면도 안 받았으면은 투자 결정을 안 했을 건데 사면을 받고 나왔으니까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도 반시장적인 것이고 전 도대체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M&A를 하면은 뭐 국가 사회 전체가 뭐 임금이 오른다라거나 뭐 내수가 살아난다거나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M&A를 해서 어떤 SK가 어떤 기업을 살 경우에 기업을 산다는 거는 기업을 산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SK 왜냐면 그 기업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SK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추가 투자를 하겠죠. 그걸 그대로 끌고 갈 거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어쨌거나 살 때는 SK가 왜 저래? 저걸 왜 사?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올려놨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기업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회도 있고 CEO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 오너로만 쳐다봐야 되는 이 기업 구조가 굉장히 낙후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총수를 풀어줘야 투자를 한다라는 논리가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올바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좋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뭐 얘기 우리가 그 사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자 지금 시점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 총수들 또는 그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총수들 사면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선배부터.
아이 난 진행자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김범주 기자 해야 된단 말아야 된다.
아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금 결국 본질적으로 대상은 SK예요.
SK죠. 타겟은 SK이고 그다음에 SK 최태원 회장이 재벌 총수 중에는 최장으로 지금 살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록을 계속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는 중인데 2년 반 살았거든요. 4년형 받고 지금 2년 반 살았는데 통상적인 제 가석방 기준이 되려면 좀 더 살아야 돼요.
몇 달 좀 남았죠.
몇 달 더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SK 쪽에서는 목 빼고 기다리고 있죠. 예. 네, 뭐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앞에 서론이 기시네요.
아, 몰아가시는군요. 저는 뭐 이 정도면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한윤준 네. 기자.
저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특사도 법대로 하는 거죠.
특사도 아니, 법대로 하는 거죠.
하죠. 근데 네.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 특사나 사면 권한 자체가 좀 네. 과한 거 아니냐 권한 자체가 네.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일반 국민들의 뭐 생계형 어떤 범죄에 대해서 뭐 사면을 해주는 그런 대규모 사면이 아니라 뭐 특정 경제인들이기 때문에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이번에도 대규모 사면으로 네. 가겠죠 당연히
뭐라는 인생형. 이유로. 뭐 대기업 재벌들 총수들을 사면하는 거 저는 차라리 본보기를 삼아서 더 그냥 사면이고 뭐가 없으니까 정말 잘못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시범 케이스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예,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보기와는 다르게 싸늘해요.
저는 제 주장에 한 가지만 좀 더 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본인의 원칙에 대해서 어제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만약에 사면을 해준다고 하면 예. 대통령이 본인의 원칙에 대한 언급은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유를
내가
설명해야
왜 이번에
된다.
이 원칙을 접었는가에 예. 대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못을 했거든요. 네. 그건 뭐 그리고 기업의 오너와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격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통절한 뭔가 뭐 대국민이라든가 하여튼 뭐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다시 뭐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되는 거는 저는 그건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입장은 양쪽에 알겠습니다. 다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우 기자.
제가 좀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 방금 김범준 선배가 얘기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인데 네.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에서도 박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게 원칙 아니었습니까? 네. 특별사면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을 지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건 뭐니에서는
아, 나
사면 아니다라는 쪽이 다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가 저 네. 법무부라면은 더 계셔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사면 이건 뭐니는 아니다라는 쪽이 다수였다는 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요.
아니, 김범준 진행을... 선배는 찬성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죽겠네 진짜. 아니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십시오.
자 좋습니다. 오늘 사실 본 메뉴로 최경환 부총리 1년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뭐 그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1년을 되돌아보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경제정책을 내놓고 이제까지 1년을 지내왔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고지도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지도에 나왔던 것들을 갖고 경제정책을 폈지만 오늘 점수 보신 것처럼 평균이 D가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은 너무 그냥 길이 없어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좀 더 그 바른 방향으로 좀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이것만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저 조공 같은 거는 보내셔도 저희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아 저 그 마치시기 전에 팬미팅 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김현우 기자 생각 있으신가요?
조공에다 팬미팅까지 오늘 하면 너무 나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죠. 자 김범주 기자, 현정 기자, 김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